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1월달 겨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너무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할 힘도 주시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고 금 검은 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주의 말씀과 주의 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어디를 향해 가실 때 무엇인가를 피해서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피하시는가? 1절을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나이다. 이렇게 시기 어린 마음으로 푸념을 늘어놓았던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알았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무리들이나 다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감시자들을 붙여왔는데 알게 된 사실이 이제는 예수님께 더 많은 제자가 모이고 추종자가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 두 그룹을 이간질시키는 것이, 이 두 그룹을 경쟁 관계로 만들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보면은 이것은 이 지혜는 땅의 지혜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더 많은 환호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고 많은 세력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보다는 오히려 멸시받는 길을 택하시고 중심으로 가시기보다는 변방으로 나아가시고 넓은 길로 가시기보다는 좁은 길로 가신 주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찾아서 행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다시 그 변방인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4절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느니라.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아마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가장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적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에 북왕국의 수도였죠, 사마리아가. 거기에 아수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기를 숙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거 여기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았을 때 혈통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종교적 이 모든 순결함을 다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미움이 극에 달아서 더 이상 이제 남유다에 가지 않겠다 하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이방인보다 더 미운 것이 된 그런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주님을 인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뒷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가 이제 수가성인데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그 삼촌에게서 이제 피하여서 에서를 만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거주할 땅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 땅 이름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소유주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몰의 아들이에요. 그에게 가서 야곱이 은 100크시타를 주고 그 땅의 정당한 소유권을 샀습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되고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이 수가성,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성의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야곱이 이미 값을 치루었으며 새 이스라엘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수가성 여인도 능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5절 말씀을 여기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수가성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도 야곱의 우물이라 했죠. 성경을 보면 우물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주셨다고 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도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의 종을 보내죠. 낙타 10피를 주어서 그를 보내는데 세상 천지에 어딜 가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던 것이. 그랬더니 그 막막한 중에 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드려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옛날 성경 보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이 말이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그 앞에 물동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리브가 있어요. 그가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그 물동에 있는 물을 조금 내게 좀 달라.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마시소서. 아브라함 종에게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열 마리 낙타에게도 그가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을 보고 이 종이 하나님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를 만나는 장소. 야곱도 라헬을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의 언약의 신부를 우물에서 만난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하셨습니까? 6절 보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유다 땅에서 그 험한 산지인 사마리아 길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때 6시는 정오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12시입니다. 12시에 맞춰서 가려니 정말 지치고 땀이 나고 피곤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육체의 약함을 주님은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처럼 목마름을 느끼시고 우리도 쉬지 못하면 몸이 그냥 천근만근 무거워서 너무나도 짓눌릴 때가 있는데 주님도 그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것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참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만 혼자 세상 고통 다 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동정은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그 고통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다.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상처, 우리 모든 서러움, 우리의 모든 아픔의 일들을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의 궁핍을 아노라. 내가 너 가난한 거 안다 이 뜻이죠.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 참고 사는 거 다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아노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줘도 어떨 때는 참 위로받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도 큰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그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참 위로가 되는데 그 시험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어 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쉬고 싶고 그 자리에 눕고 싶고 또 자고 싶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피곤하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에 의하여서 피곤함이 예수님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넘치는 사랑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서 지금 그 자리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시는데 그 여인이 이제 다가옵니다.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그 한 여인. 우리가 지금 뭐 우물을 뭐 빌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기가 마시고 먹고 또 가족들이 쓰고 필요한 모든 물을 자기 수고로서 다 뜨고 그것을 운반하고 날라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번거롭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수고를 덜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날이 선선한 아침에나 저녁에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그 동네의 그 다른 여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와서 물을 뜨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더운 날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상처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셨잖아요. 한두 번 결혼 생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다섯 번이나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한 그 여인. 지금 사는 남자도 합법적으로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동거 생활 중에 그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은 항상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이 여인을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연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미 다섯 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이 남자도 나를 부정하자고 내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답답함.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기 심정을 말할 수가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이건 이상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말을 걸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는 길에서 어떤 여자하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누가 보더라도 특별히 유대인의 그 정결 예법의 관점으로 보면은 부정한 그런 여인으로 생각이 되는 이런 사람인데 물을 달라는 것이에요. 접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상해서 이렇게 반문하죠.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보더라도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이 통념이에요.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떠한 물건을 함께 사용하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 했을 때 필히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릇이나 물동이를 사용해야지만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아주 그 정결 예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 여인도 알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벌벌 떠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과 규칙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만지면 어떤 것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보통 사람은 나병 환자를 만나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실 때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나고 예수님 만나주시면 만져주시면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종하지 못할 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여인처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동네 사람들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만나는 족족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상처가 된다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상종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바심을 얻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복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미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과 그런 시기와 그런 원수 맺는 것과 그런 분쟁과 그런 모든 싸우는 것은 다 땅의 것이고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모든 상종하지 못할 자들, 품을 수 없는 자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모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모든 다툼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 속에 갈등의 씨앗이 심겨지고 미움의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참 살맛없게 만들어요. 작은 것 같은데 인생의 기쁨을 다 앗아가버리고 먹는 것도 입맛이 없고 무엇을 봐도 즐거운 것이 없고 가정 얘기하니까 제가 저쪽을 못 쳐다보겠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시간들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피곤함을 느낄 때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짐을 경험할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받는 자가 아무런 자격 없이 또한 내가 행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 쪽에서 이미 값을 다 치른 거예요. 받는 자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선물인데 근데 그 선물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을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영생 그리고 성령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부담을 지우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주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목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잡아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보면 11절 보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뭐가 보입니까? 내 결핍의 상황, 그 없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물을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습니다. 우물은 깊죠.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보통 이 밧줄이나 두레박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우물을 퍼서 주든지 마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상황에 결핍된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 없고 가난한데, 물길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몰라서 하는 얘기. 자꾸만 내 가난한 형편, 내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들만 보인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이 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나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 땅의 질서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짓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벌써 야곱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신앙관을 보면 이들이 믿는 말씀은 딱 모세오경 다섯 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밖에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족장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가 참 대단한 그런 족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 이 정도의 물이 아니다. 이 말은요, 그저 이 땅에 있는 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사마리아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 자체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한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야곱의 우물의 물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라도 길으로 오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수고를 해야 되고 날마다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해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부정당하고. 여러분 나이가 50이고 나이가 60이고 나이가 70이면 그 세월들을 다 부정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사람은 반발심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쏘아붙이듯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내가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내가 모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서 다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어떤 정성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수고를 해왔든지, 어떤 노력으로 해왔든지, 어떻게 주님을 내가 섬겨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물이 아니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옳습니다. 지금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오늘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을 계속 마셨는데도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여인 자체가 증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증거예요. 이 물을 계속 마셨는데 결혼 생활을 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해결이 안 되는, 회복이 안 되는, 치유가 안 되는 그 수치와 그 결핍과 그 목마름의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주님의 새로운 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의 물을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이 물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식교독했던 그 말씀에도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 짧은 말씀에 오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오라, 와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물은요, 그저 내 생명이 연장되고 끝나지 않는 그 정도 차원의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오래 살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축복이면 그건 저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생의 물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그 사랑. 그러니까 값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랬어요. 자격 없는 모든 자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낭망한 자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허탈하게 살고 허망하게 살고 이제까지 범죄했던 죄 많은 자들도 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다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는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이 치켜 세워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깨끗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도덕성 자체가 없는, 그런 자기를 인정해줄 사람 하나 없는, 속 터놓고 대화할 친구 하나 없는 모든 삶이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리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값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어떤 자격 보지 않고 어떤 삶을 따지지 않고 죄가 많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내가 값 없이 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소산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솟구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날마다 솟구치도록 소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첫 번째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이 여인이 항상 그 동네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들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믿게 되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정말 속구초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에 대한 편견과 자기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랑이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사랑이 솟구쳐오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나를 그런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솟구쳐오르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셔서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에게 위로를 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뭡니까?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날마다 속구초르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을 틈이 없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구초르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쁜 것이에요. 이 육신이 후패하고 이 육신이 썩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런 질병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아픈데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속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구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합니다.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내가 지혜 없지만 주님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샘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피곤한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 성 수가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상처 많고 슬픔 많은 수치 많은 이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구하여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